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 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26절에서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세상길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회개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저희를 하나님 품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날 이전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내려지는 하나님을 대원하시며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며 또한 저희들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지혜들의 신령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녹화하는 기도들을 하나님 가정을 놓고 또한 아버지 사업을 놓고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께 고민하며 드리는 신앙의 그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세상의 모든 아버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접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아버지 깊은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말씀 구원의 확신, 전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라잡이 참고로 보셔도 되고요. 또 그냥 제 말씀 같이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럼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어저께 이진성 목사가 무슨 말을 했지? 라고 생각하면은 아, 내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왔겠구나 생각나셔도 좋고요. 그것보다 좀 더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전도의 확신이니까 내가 찾아가서 내가 만나야 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예수가처럼 돼서요. 내가 찾아가야 될 우물가의 여인은 누굴까?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말씀이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세 군데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일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내 마음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일까? 그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찾아갔으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대화를 끌어갔는지 구체적인 그림을 보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구경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지 요 세 가지를 하면서 도와가려고 합니다. 만원경이 되겠고 현미경이 되겠고 옆에 있는 주변에서 보는 거로 사이드미러로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기우는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물과 같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문이 들렸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그게 예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큰 운동을 일으키는 무브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전에까지 요한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분이 나와서 그것보다 더 크게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는 뭐가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가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논리가 그대로 통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야 이제 이 정도쯤 왔으니까 그 다음에 더 조직을 잘해서 더 가자라고 해서 운동을 일으키자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가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그렇게 소문이 났던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은 서울이라는 곳에 있다가 갈릴리로 따지면은 요즘 만약에 한국을 갖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신의주나 황해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두리라는 지역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 그쪽에서 많이 들어왔던 이유는 변두리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로 가다가 보면은 휴전선을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동네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졌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순종 사람들이 아니고 섞여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 보서는 아유 피가 제대로 순수한 피가 아니다. 문화적으로도 아니다. 옆으로 얕잡아보고 보고 낮춰보던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도 사회를 보면은 가다가 보면은 어떤 지역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는 잘못해서 들어갔다가는 아이고 큰일 났네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어 찾아가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면은 바로 내려오지 않고 좀 더 점잖은 유대인들은 밖으로 불러가지고 거기를 피해서 오는 것이 기본적인 루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은 변방으로 가시는 것까지 좋았는데 거기에 대해서요. 우물가에 앉아있는 한 여인에게 말을 붙이십니다. 우리는 얼핏 보면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이 말 붙일 때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아이고 서로 말이 좋게 나가지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렇게 쉽게 보입니까? 뭐 이런 풉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잔데 이 외적 한급한 한적한 곳에서 무슨 죄송하지만은 무슨 집적거리십니까? 라는 그런 것이 그 밑에 깔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마다 다 말 붙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 붙인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이 보시면은 한 사람하고 그렇게 대화를 오랫동안에 말하시는 이런 기록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면서 저는 야, 예수님은 정말로 여자랑 말을 섞을 줄 아는구나. 저는 아주 깊이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할 줄 알아요. 말이 전혀 보면은 여자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제가 이걸 읽어가면서요.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꼭 여자가 다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끝을 닮아가지고 그냥 족끝에서 또 말리기 식으로 계속 말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개역성경에는 제6시쯤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6시라는 말이 곱하기 2하면 되십니다. 오전에 정오 12시라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물을 뜨러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고가 있습니까? IT에 한번 따라가셨을 때 강영기 선교사님 따라서 그때에 수년 전에 따라갔었을 때에 그저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씻으라고 물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있는 물인 줄 알고 씻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슬쩍 귀뜸하면서 목사님 저 물을 뜨기 위해서는 리버벳이 강바닥이 저 밑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아이가 이걸 짊어지고 내려가가지고요. 그거를 물을 저 밑에서 강바닥 있는 데서 물을 길어가지고 한참을 30분 정도 올라와가지고 해놓은 물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옆에 있는 우물이 있는 줄 알고 했다가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알고 난 다음부터는 물을 내가 하는 것만큼 그 아이를 일을 시키는 거니까 이 물이 보통 귀한 물이 아니라서 이 물을 쓰기가 너무너무 미안스럽다. 그런데 그 물을 주로 들어가는 때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답에야 되어야 시원하니까 뜨거운 데서 그 물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정오쯤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선교사님이 이런 기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떤 나라에 갔는데요. 좀 경제적으로 발전이 더 돼 있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른다고 너무나 수고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님이 안타까워서 제안을 하고 편지를 하고 그리고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어차피 우물이 마을 우물이 있으니까 그 먼 데까지 내려가가지고 물을 깊고 올라오는 그 수고를 여인들이 하니까 파이프만 연결하면은 양수기로 올려서 파이프만 연결하면은 부엌에서 물을 쓰게끔 되면 얼마나 많이 일이 덜어질까.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도 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여자들도 다 찬성해서 그거를 동의해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수도를 다 놨습니다. 수도를 놓고 나니까 물을 부엌에서 틀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뭐 춤을 추고 뭐 그러면서 좋은 일 했다고 좋은 일 했다고 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부엌은 부엌대로 두고요. 마을에 있는 우물로 길을 가는, 물을 길으러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그 전에 하고 똑같이 그거는 그거대로 필요한 거 쓰지만은 무슨 핑계를 대든지 여자들이 그 수고스럽게 마을의 우물을 길러 다 가가지고 길고 또 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이 아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펀드레이징에서 이렇게 수고를 할 것이 뭐가 있었겠느냐고 왜 그렇게들 하시느냐고 라고 말하니까 말을 안 하더래요. 말 안 하고 있다가 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한국의 여인네들이 빨래터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빨래터에서 온 동네방네 이랬던 소식을 다 전하고 빨래방망이 두드리면서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팍팍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굉장히 가부장적인 데니까 그것이 있어야 집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시어마이를 피해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피해서 거기 가가지고 누구 욕도 하고 누구 그것도 하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이러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당장은 편리하지만은 전부 다 가정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집안에 분파가 생기고 난리가 나니까 어느 날부터 한 사람이 이거를 짊어지고 슬 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도 누구네 꽃분네가 왔대. 그러니까 값순네도 따라오고 나중에 오다 보니까 편리한 건 편리한 것들을 잊고 이거는 이거대로 쓰더라 이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대낮에 혼자서 우물을 물을 길러 왔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그 형편에서도 거기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의 형편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군중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숫자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숫자가 나중에 다 옵니다. 오지만은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고요. 주님께서는 변방에 사마리아에 있는 대낮에 사람들에게 밀리고 치여가지고 말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우물가에 와서 사람을 피해서 오는 겁니다. 사람을 피해서 가능하면은 사람을 안 만나려고요. 제일 없을 만한 시간에 와서 있던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좀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좀 더 인기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교제해서 나는 이런 사람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의 마음은 기울어져서 변방에서도 변두리에서도 제일 바닥으로 찾아갔는데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은 찾아오는 것도 만나려면은 약속을 해야 되고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데 제가 캠든에 갔었을 때는요. 15년 전에 캠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갔었을 때에는 그냥 제일 좋았던 거가 가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파스토레 산테아고 이러면서 스페니시 쓰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만나러 가자고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데리고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 만나니까 소개하니까 그 기도해 달라 그러고요.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가 너무 좋아서 이 집 저 집 문을 열고 다니는데 제 영이 사는 것 같았어요. 서벌반에서는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스케줄을 해야 되고 코디를 해야 되고 어느 장소가 좋아야 돼요. 스케줄을 하다가 진이 빠져서 하루가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오기만 오면은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은 거기로 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높은 데로 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마음은 저기 밑에 가 있는 그곳을 흘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억지를 써서라도 올라가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쇄도 부리는 사람들 옆에서 뭐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낙수 효과라도 있을까봐 그것을 우리는 출세고 그것을 우리는 성공으로 살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까웠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전화를 기다리고 여러분 주위에 한 번만 웃음만 주더라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주님은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생애를 거셨습니다. 결국은요, 성경 읽어보시면은 그 여자가 물도 안 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딴게 받은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요까지만 말했으면요, 점쟁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잘못해서 오해해서요. 누가 이거를 미래를 맞췄다고 점쟁이처럼 되면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목사 입장이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당합니다. 아버님이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종기가 부르르륵 나는데 자녀들이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은 이거를 수술하려고 되니까 아버님 거의 아흔이 다 되셨으니까 아버님께 이게 종양이라고 이게 악성 종양이라서 수술을 하면은 해봐야 안 된다는 건데 암인데 말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안다고 그래서요.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 안 했습니다. 그분이 평생 불도를 하신 분인데 저하고 맨 마지막에 법구경 그거 저희 법경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성경 드리고요. 참 점잖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분 장례 임종예배 드릴 때 가족들 다 와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부르면서 부르는 가운데 그분이 소천했습니다. 저는 임종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소천하는데 그 장면 처음 봤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분이 자녀들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 나누고 그분도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는데요. 그 전에까지는 호흡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2절쯤 됐는데 3절 올라가면서 숨을 하셨다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는데 그 얼굴이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가 그 옆에 있던 안 믿던 사람들, 자녀들도 있었고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웃으신다. 정말 그 얼굴이 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로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미래가 이렇게 됩니다. 뭐 알았습니다. 다 알아맞혔다는 그거 자체가 축복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여자가 뭐 때문에 와서 바라고 말한가 하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구원자가 아닐까요? 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형편이 안 돼 있는데 자기 인생에도 그 가운데서 꼬였던 이유는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 여자가 말할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옛날 시대에 있었어요.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와 남자가 나는 아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무게와 비중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했던 거는 내가 네가 어떻게 결혼했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말이 옳다. 네가 5번이나 결혼했었고 그런데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동거하고 있다. 네가 바로 말아야 한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없는 것만 갖고도 자기는 자격지심 돼서 어렵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의 과거의 모든 모습까지 내가 다 아는데 그거를 내가 그대로 다 받아주고 인정하고 내 인생에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된 거 없고 어긋난 거 없다. 너 인생에 부족한 모든 것들은 받아주고 난 다음에는 내가 채워주겠다. 그게 구원자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여자가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로 말했던 것은 내 모든 것을 쪽집게처럼 맞추는 용한 점쟁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점쟁이 뭐라 그럽니까? 가가지고요. 부적 사라 그러고요. 이거 해라 그러고요. 이런 거 하면 된다 그래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줬을 때에 내가 모자라면 이거 이거 행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받아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가 받아줬는데 그 다음에 나는 점쟁이가 아니야. 나는 너의 모든 부족함을 내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했고 내가 낮아짐으로 너를 저 높은 곳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내 인생을 걸었어.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일이 얼마나 좋았던지 주님이 밥을 안 먹어도 물을 안 마셔도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여러분 장사꾼이 장사하는데 대목을 만나면은 밥을 먹는지 굶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굶어도요 날라다녀요. 복음이 예수의 마음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숫자로도 치지 않고 그 여자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사람을 예수님 나는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건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평가할 수 없는 이치에 안 맞는 투자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내가 이런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내 하나일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살겠지만은 여러분 나에게 대해서 이런 투자를 했을 때에는 투자를 하신 분의 낯짝을 봐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주님께서는 네 하나 사는 거가 좋아서 나는 거기에 죽어도 살아도 너 때문에 산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있기를 우리는 죄 회개할 거 없는 99 사람의 거기에 속해가지고 나도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은 엉망진창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어린 양 한 마리 불러오고 난 다음에는 불러서 온 마을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숫자 계산이 맞는 겁니까? 양 한 마리 찾아왔으면은 아이고 양 한 마리 찾아왔으니까 양 한 마리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해야지 한 마리 찾아왔는데 온 마을 사람 불러서 잔치하면은 손해가 막심해요. 앞뒤 계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밑가는 장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것은 그래도 가치 있다. 천하의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가치 있다.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예수 믿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한 분에게 하나님이 투자하신 그 한 분에게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무례하게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인격이 돼서 그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에게 예수는 이 여자에게 어떻게 자신을 알리면서 어떻게 이 여자를 회복할까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는요. 이 여자가 볼 때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무슨 말까지 나왔는가 하면 앞에 쭉 말이 나와가지고 거기 탁 읽어보시면 여자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도 영생의 물이다 또는 생명수다 말하니까 아이고 그냥 좀 질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좋은 물 있으면은 뱃속에서 자꾸 솟아나와가지고 올 필요 없으면은 너무 좋겠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더 이상 물길로 안 나와도 좋겠다고 그 말을 예수가 딱 잡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사람들 눈피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지긋지긋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뭔가 그쳐줬으면 좋겠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윤회의 고리를 누가 좀 끊어줄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니하고니하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너 남편과 가족을 데리고 와서 심각하게 의논할 거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옛날 시대에서는 그 정도 중요한 일은 결정하지 못하거든요. 요즘은 아닙니다. 옛날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마중물의 시작을 뭐로 하셨는가 하면요. 물 좀 주소. 나한테 물 좀 달라고요. 저는 이게 소위 요즘 쓰는 말로 하면은 기가 막힌 신의 한수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쓰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사탄도 보면요. 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캐릭터는 똑같아요. 거짓말. 반거짓말, 요런 거짓말, 빈거짓말, 아무튼 거짓말. 그런데요. 물 좀 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물도 못 얻어 잡수셨는데. 사실은 배가 고팠는데. 물 달라고 하는 순간 그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누가 컨트롤을 가집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 당신이 물이 필요해? 거기로 주도권을 가집니다. 그것은 여인과 대화의 관계를 맺기 위한 마중물이었습니다. 부모로 수고할 때와 자녀로 사랑받을 때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성숙됩니까? 타인을 위한 수고와 봉사, 섬김과 역할을 해보면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옆집에 있는 형이, 지금도 우리 옆집에 같이 살아요. 옆집에 있는 형이 중3이고 저는 중2 때인데 그 형이 주일학교 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를 할 때에 진짜 앉아있으면 오는 아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나가서 데리고 오면 그게 자기 학생이었어요. 그 형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자기가 주일학교 반사를 하겠다고 해서 몇 명을 전도, 동네 아이들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저를 만만하게 보았는지 하루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이전과 이후도 없었는데 짜장면 집을 가서 짜장면을 탁 먹이더라고요. 그 당시 짜장면 귀했습니다. 그 짜장면을 막 먹고 있으면서 노란물을 참 먹고 있어 입에 이렇게 검은색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 형이 진서가 너 저기 나를 도와서 주일학교 보조교사 보조반사 하지 않을래? 반사가 뭔지 교사가 뭔지 알 게 뭡니까? 그 전에 생각에는요. 아이고 중학교 때 머리 빡빡 깎고 있는데 뭐 그렇게 자존감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내가 선생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분이 좋았고 또 이 형한테 잘 보이면은 한 번씩 짜장면 사줄 거 아니겠는가 싶은 탐심도 생기고 어쨌든 간에 노란물을 우긋 베어 먹으면서 형님, 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형님 따라서 마침 전도했던 애들이 그 동네에 있는 달동네였어요. 미국 같으면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뷰가 좋아서 고급 집이 되겠지만 한국 같으면 판자촌에서 철거민 가운데 또 철거민 동네. 그 동네에 가서 거기서 저를 툭 떨어뜨려놓고 얘네들 데리고 오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일들을 시키는 대로 토요일마다 신방 가고 주일날 아침에 데리러 가고 그때의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눈을 밝히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돼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거의 한 40 중간까지는 교회 쭉 계시다가 하여튼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저희 남동생 밑에 가서 보조교사를 그냥 따라가셨어요. 사장님으로 이렇게 쭉 계시다가 거기 가서 따라가면서 아버님의 생애가 바뀌시더라고요. 내나 그 역할은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애에 있어서 어느 날은 집에 오시면은 머리 위에 소금을 묻고서 교회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고 어떤 할머니가 와서 소금을 막 뿌리더래. 근데 그 집은 그 달동네에서도 제일 달동네 들어가서 그 집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방바닥도 장판도 제대로 없는 집인데 그 아버님은 망해도 이것보다 더 망할 수는 없을 것인데 내 같으면 한번 미쳐봐야 이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버님의 생애도 점점점 바뀌어가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와이드 한번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부엌에 봉사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파킹장에서 격리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안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 좀 주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너하고 내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탁을 하시는가요? 주일날 예배 오셔서 자리 지켜주시는 것.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영어 예배 오셔가지고요. 자리만 지켜주셔도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역사를 주시고 권사님 방언의 역사를 주셔서 제 영어가 한국말처럼 들리게 하시고 자리만 계셔주셔도 전체 영어 예배의 품위가 생겨집니다. 우리 칼이라는 형제는 흑인 형제는 템플 근처에서 살면서 그 형제가 10년째 저희 교회 핏값에서 옵니다.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고생하게 합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2001년도에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학교에 계셨는데 자기는 2001년도가 너무 힘든 날이었다고 딱 하루 어머니하고 있다가 자기 친구가 자기를 중국 교회로 데리고 갔던 애가 있어서 그날 하루 갔는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스트로크에 오신 거예요. 일하다가 항상 시간 되면은 자기가 집에 오는데 그날 하루 한 9시쯤 왔는데 어머니가 그동안 자기 혼자서 어머니 혼자서 스트로크로 풍으로 있다가 자기가 그때서야 발견하고 어머니를 지금의 젊은타운에 있는 양로원에 보내고 그 친구가 토요일하고 주일은 일 안 합니다. 저 이번에 알았어요. 토요일 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그때에 어머니 옆에 있었으면 그 3시간, 4시간을 어머니가 혼자서 고통받았을 걸 생각하면은 자기는 너무 큰 죄책감이에요. 그러면서 칼이 그 이야기하면서 토요일 날에는 꼭 가서 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저 와서 자리 지키고 주고 나눠주고 헌금 요구하는 거 자기는 일주일 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느냐 그걸 연구를 하고 저하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줄 때에 주님이 그 마음 알고 그 마음을 주님 마음 내가 알고요. 그거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에 세 번째 제자들이 왔습니다. 길라잡이에 나오는 대로 3번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도왔는가? 이때에라고 나오는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 예수가 하는 행동은 상당히 좀 독특하고 이상한 행동이라서 제자들이 와서라도 보면은 선생님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어떻게 예수를 도왔는가? 가만히 있어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는 제자들이 아무 말 안 한 것은 무관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하고 있는 행동은 그들의 상식과 관례에 어긋났지만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어련히 예수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겠는가? 예수와 그의 하시는 일을 믿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키워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전파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색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현장에서 수고하는 당사자에게 역할과 부탁이 오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고 의견을 형성하고 말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침묵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하시는 게 그게 도우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통용되는 상식, 잣대와 시야가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이고 친절도 배려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친절이 가야지 배려 없이 하는 친절은 무례한 것이 옳시다. 지금 주님께서 왜 제자들이 한 이 장면을 왜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주님께서 일을 해 나갈 때에 선생님 이런 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누가 제일 무안하겠습니까?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다. 신뢰와 침묵, 다른 말로 하면은 엄마 미소, 아빠 미소라고 합니다. 그냥 미소 짓고요. 기도해 주고요. 하시는 역사에 그것이 있으시니까 기다려 계셔주면은 소리 없는 응원가로 영혼 구원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그림, 예수의 마음, 작은 그림 할 때에요. 사람을 키우실 때에 우리가 야 요거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러면 해보면은 잘했다 했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거를 키워가는 것이 옳시다. 물 좀 주소. 여러분 주위에 물 좀 주소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또는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요 물 좀 주지 않겠니라 어떤 부탁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주변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복음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이 때로는 어색하고 좀 아직 어설프고 완벽하지 않아도요. 그저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가 있으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에 나무가 자랄 때에 소리 나면서 자라지 않더라고요. 키 클 때에 소리 내면서 키 크지 않더라고요. 그냥 돌아보니까 키가 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뉴호프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소리 소문 없이 확장됩니다. 확장되어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결심 기도하시겠습니다.